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흉악해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흠없이 이 악한 세대에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뤄짐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까지. 지난 주계수양회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참석하신 분들 다수가 구원을 받았으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궁금하실까 봐 잠깐 주계수양회 결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등록하신 숫자가 6,638명이고 봉사하시는 분이 약 1,200명, 그래서 합계 약 8,000명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분이 27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 주셨는데 전체 집계를 보니까 7,057,400원이었습니다. 우리 수양관 건축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에서 방금이라도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간 그 사건 때문에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배후에 레바논의 이 시리아와 이란이 또 뒤에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즈볼라라 그러죠. 그게 지도자들을 며칠을 그냥 지하실에서 회담하고 있는데 폭탄을 떨어뜨려서 한 명 남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놨더니 어떻게 알고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레바논과 시리아, 이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벼르고 있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만일 이란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은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석유 그 시추하는 그 모든 시설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옛날에 팔레비 왕 때는 친이스라엘 국가였는데 갑자기 친소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퇴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측 위해서 핵무기를 많이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측 위한 준비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여러 사람 죽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지하에다가 저장해 놨는데 이스라엘이 뭐 지하에 아무리 숨겨 놨어도 당장에 다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 핵무기만은 건드리지 마라. 또 석유를 많이 석유 거기서 이란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석유 생산하는 그것의 시설이나 석유 저장고를 폭파시킨다면은 세계의 기름값이 말할 수 없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염려하고 있고 우리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는 대로 2차 세계대전 때 전후해서 600만 명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고 세계 가는 곳마다 그들은 온갖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이방인 복수한다고 하는 그 복수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건드리기만 하면 너는 어느 나라든지 가만 안 두겠다. 그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배짱도 있고 또 실제로 그 무력이 있는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데 성경의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사는 중동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된 자리고 또 마지막 인류 역사가 끝날 장소도 거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 거기서 마지막 전쟁이 미국과 여러 나라가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되고 그건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마지막 전쟁은 스가랴 14장에 있는 대로 그 전쟁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여러 나라를 대동하는데 그 앞잡이 노를 하는 나라가 이란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제일 앞잡이가 이란인데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하는 나라로서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이제 중동에서 제5차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5차는 이스라엘 독립하자마자 1차 2차 3차 4차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승리했습니다. 이제 5차 중동전쟁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아마 곧 끝나겠죠. 끝나면은 그 다음이 이제 러시아가 여러 나라를 대동하고 이스라엘 치러 갈 겁니다. 거기서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나고 역사가 끝나는 사건이 거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 시대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난 것은 이 땅에는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없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세상 끝날이 온다는 말씀과 이 세상을 심판할 날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그만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이 된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하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를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질 것도 없고 마지막 전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것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멀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을 보냈고 그 끝부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도 행복도 기뻐할 것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좀 돈 벌고 부유해지고 육신적으로 잘 되면은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데 그 기쁨은 죄악의 절구입니다. 그건 잠시 후에 꺼질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즐거움 아니고 정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 했어요. 이 세상에 하찮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함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께 함과 같게 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한다. 왜?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단장한 것이 신랑이 결혼식 할 때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장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70명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전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전도를 다 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심지어 귀신이 자기들이 항복했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뭐 여러 가지 기적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그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기뻐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그래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돌아간 후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람 없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어때요? 우리도 이상해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진정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적으로 무엇이 다 풍부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너무너무 가난할 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같이 있던 사건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쇠고랑이를 차고 매를 맞고 옷을 다 벗겨서 온몸이 쓰리고 아프지만은 밤중증 돼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날 이제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 바울서도 실라가 이 쇠구랑이가 부서지고 옥문이 열리는데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사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죄수를 탈출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당시에 지키던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 옥사장의 등불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문이 다 열리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하는 말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그 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성하는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서도 맞은 자리를 다 지키고 그날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루디아 집에서 또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그런데 빌립보에 역시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기록할 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저 죄수처럼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 많은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한 겁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즐거워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지 말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기뻐하고 마지막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관자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을 이제 만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며 모든 악한 말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신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사도들 핍박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을 들어서 너희를 거스려 대적해서 모든 악한 말할 때에 너희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 받으면 그만큼 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핍박을 받는 것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래서 많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성도들은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육신적으로 즐거움, 좋은 날이 있으면 기뻐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걱정하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예?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도들은 주님 이름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환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와도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죽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끊을 수 없고 육신의 죽음이 오면은 그날도 주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전도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랬는데 그 항상 기쁨이 넘치고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내 육신을 떠나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몇 번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심지어 죽음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니까요. 최고 기쁜 겁니다. 전에 동해에서 그 미 함대가 하나 납북당해가지고 저 북한으로 끌려갔잖아요. 거기 수십 명 미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 한 사람이 나중에 살아서 돌아와서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잠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오늘 10시 10분에 주님을 만난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10시 너는 10시 죽을 거다 그랬기 때문에 아 10시에 내가 죽으면은 10시 5분이나 10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걸 기뻐하면서 자기 침상에 가서 시큰 자더래요. 예. 베드로도 야고보가 그 전날 목 잘려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잖아요. 그런데 이게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까? 아니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은 주님 만난다.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너무 편안하니까 그 천사가 막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잖아요. 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실망하는 것은 자기 믿음의 연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주님 앞에 단련하기 위해서 소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편안할 때나 괴로움이 있을 때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몸에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그 가시가 있었다죠. 가시는 아프기만 하지 죽진 않아요. 안 죽을 정도로 가시를 주셨어요. 그게 떠나기를 세 번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 데서 내 은혜가 온전케 됨이라. 그 육신의 병도 있었고 능력과 핍박과 곤란, 헐벗고 굶주리고 그래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는 것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거예요. 힘.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 그 간절한 소원 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기 원하시거든요. 그 육신이 모든 게 잘 됐을 때 기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많은 환난 중에 또 말씀을 인하여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시고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예? 시무룩해가지고 슬퍼하고 실망한다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그랬죠. 그게 예? 사도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다 내버린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예. 자,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항상 기뻐하라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는 말이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랬어요. 호흡은 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호흡을 합니다.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활에 기도 얼마나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그러나 인간의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매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밤새도 기도하시고 예? 열두 제자를 선택할 때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나 영문도 모르고 막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울 수 있어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생활 중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첫째 하나님과 교제요. 요즘에 우리 휴대폰 가지고요. 자기 가족끼리 또 남편과 아내, 형제끼리, 친한 친구끼리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죠? 하루에도 얼마나 그 휴대폰이 잠시라도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예? 기도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중얼중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 마음이 예. 그래서 입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활로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생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끌어내리는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끌어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랬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서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에스겔 36장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놨다가 마지막 때에 하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없이 자기 수단밤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냥 주시면 되는데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송도 들으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려울 때만 뭐 도와달라고 하는 그건 좀 합당치 않을 겁니다.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는데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가난한 과부 그 뭐 소원을 들어줘도 별로 뭐 자기가 받을 것이 없다고 알고 무시해서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 건질기게 막 계속 매일 와서 졸라대니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지만은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혀 할 테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저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와서 간청하고 그러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원한이 있어요?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막 세력을 누리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짓밟히고 원한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원한이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죄도 범하고 실수하는 일도 많고 그릇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부족하다고 알고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했는데 안 구해. 응? 지혜 필요 없습니까? 응?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응?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전도인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응?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은 많이 읽고 외우고 배우고 아는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막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 대단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저 산속에 가서 아버지 그러면 마귀가 오냐 내 아들아 그럴 거예요. 응? 주시옵소서 뭘 성령을 그러면 귀신 들어갑니다. 예. 안 들어주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느냐고요. 응? 기도 안 하고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려고 어려움 있으면 근심 걱정하고 응?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예? 모든 걸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아는 적 구한 그것을 또 받은 줄 아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담대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실 줄 믿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지 아니하겠다. 범하지 않겠다. 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를 안 하는 죄, 죄라 그랬어요. 죄를 결단코 범지 아니하리라. 자,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이 죄라고 말해요. 예?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쉬는 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니까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또 역사 속에 복음의 일꾼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 예.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연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가는데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유익한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복음 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아침에 깨면은요, 순서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인도 교회를 위해서, 중국에 얼마나 감시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남미에 가난한 나라들의 복음 전하는데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러시아, 뭐 파키스탄, 뭐 어려운 곳들 많잖아요. 그런 것 기억나는 대로 쭉 기도하고, 복음 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많은데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 봐요. 쭉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할 일. 예? 그 무책임하면은요, 기도 안 해도 모든 게 저질러 되겠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은 말로만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어떨 때는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왜 그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모든 게 잘 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하게도 하세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빨리 쉽게 구원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부유한 자여 울며 슬퍼할지어다. 너에게 이 말 그 형벌을 인해서 부자들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저도 뭐 대기업의 회장들 여러 사람 전도해 봤는데 안 돼요. 정말로 구원 금방 받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세상에 이 만족한 사람들은요,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실진저 부유한 자여 너에게 이 말 고난을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말씀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신학교 된 것까지 제가 벌어서 공부를 했으니까 알만하죠. 예? 어떨 때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막 구원받기 전이니까요. 죽고 싶었어요. 예. 뭐 다음 달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요. 지나간 추락이 쫙 지나가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예, 죽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예, 또 정신을 차리고 예, 그래도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예, 다른 거 못해도 성경은 실컷 읽어야 되겠다. 예, 전도도 하고 구원받기 전에 열심히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경 배워도 보니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된 걸 알고 거듭나지 않으면 할 나라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예, 내가 쭉 살펴봤어요. 언제 거듭났는가. 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에요. 부흥회할 때 기뻐하는 것도 있었어요. 다 살펴 거듭난 일이 없어요. 나는 거듭나지 않았다. 그때는 벌써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2년 동안 했을 때인데 사람들은 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막 저를 칭찬해 줬는데 아, 난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예, 이제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래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내가 이제까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 양심적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 구원받고 나니까요 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예. 그래 가난했기 때문에 빨리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부유했더라면 모든 게 잘 됐다면 아마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뭐 큰 부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부유한 것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는 것은 어떨 때는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그다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에게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뭐 그 굶을 필요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빈궁에 처할 줄 알았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예, 빈궁에 처할 줄 알았다. 예.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고 부유하면은 그 부유한 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돌리고, 그래서 빈궁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가난하다가 돈 몽땅 뭐 벌었다 합시다. 뭐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 그 돈 때문에요. 그냥 세상을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해서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됩니다. 예,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빈궁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사도는 그랬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어요. 비천한 데서 기념했다는 것은 우리 낮고 천한 죄 많은 우리를 구원에 끌어올려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비천한 데서 우리를 구원했다 기념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그름띠에 두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토는 뭐 진흙, 진흙 구덩이에서 말이야. 짓밟히고 있는 거기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셨단 말씀이죠. 빈핍한 자를 그름뜸에서, 빈핍한, 가난하고 천한 자를, 그름뜸에, 쓰레기통에, 냄새나는 쓰레기통에서 뒤직뒤직해가지고 뭘 하나, 주워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닦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장 귀한 자리에 갖다 놓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임금이 그랬다면 쓰레기통에서, 죄악의 쓰레기통에서, 예, 우리를 그름뜸에서 우리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위를 차지하겠다, 그 말. 예.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포로 생활 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예. 어떤 그 우울증 환자가 제가 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의사가 그러대요. 당신 하루에 뭐 몇천 번씩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해보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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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깨나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병이 낫겠나 했는데 해보라고.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막 연속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병이 나았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병이 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자기 스스로 슬퍼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을 텐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그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병도 고쳐줄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예, 감사함으로.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주실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내 모든 사정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생활 중에 도우시는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일 때문에 아이고 내신세야 그러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줄 뿐 아니라, 멀잖아 주님 오셔서 그 영광에 우리를 데려가실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은 오직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은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우선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그 요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연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또 모든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자기를 좀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 생활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춥고 떨고 빌립보 옥중에서도 전도하다가 그 옥중에서 옷을 다 벗기고 온몸이 막 채찍에 맞고 쇠고랑이를 차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죠.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 것이니라.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은 또 기뻐하고. 그래서 밤중에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막 쇠고랑이 다 부서지고 그날 밤에 옥사장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마음의 자세를 좀 바르게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도록, 항상 기쁨을 잃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경우도 감사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병이 들어도, 죽음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느냐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습관적으로만 계속 기도하면 돼요.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어디 가도 꼭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워싱턴 교회를 담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 전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 놓고 쭉 써가면서 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뭐 볼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주 많다는 거 압니다. 저는 자주,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기도한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요, 나를 돕는 군대가, 많아지는 겁니다. 한 분은 DL 무디가 설교를 딱 하고 내려오니까 어떤 부인들이 몇 사람이 가서, 무디 선생님, 우리는 무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말씀 듣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무디 선생님 능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디 깜짝 놀래가, 그렇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청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많죠.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처럼 위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이. 꼭 무릎을 꿇어도 되고 안 꿇어도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해도 돼요. 앉아서도 기도해도 되고 저녁에 피곤해서 자다가도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다가 아멘 안 하고 잠들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행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문에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